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런 주제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은 죽음 앞에 놓여있는 모든 인생들의 운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죽는다는 사실은 부인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이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든지 너무너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다 육체적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죽음 그 이후에 무엇이 있다 그럽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 이후에 마냥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히는 주제입니다. 이 불편한 진실, 이 괴로운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반응합니다. 심판은 없다. 그것은 마치 하늘의 태양이 밝게 비치고 있는데 태양 없다 하고 우기는 것과 똑같아요. 우기면서 살지만 태양은 있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더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물고기 몇 마리 강에 풀어주면 불쌍한 사람들 뭐 좀 도와주고 먹을 거 나눠주고 그러면 착한 일 많이 하면 과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어느 정도로 착해야, 어느 정도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우리는 심판이 없다고 애써 외면하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나이 들어갈수록 이 심판이라는 주제가 찝찝해요. 자꾸 생각이 나요. 없다 하고 용감하게 가기에는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근데 많은 경우에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정신없이 아무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죽음과 심판의 문제는 깊이 어떤 결론, 어떤 답이 나올 때까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조각상 중에 이름만 되면 아실 거예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세계적인 문호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에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거죠. 원래 저렇게 독립된 상이 아닙니다. 지옥의 문, 저 문이 있잖아요. 저 지옥의 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옥문을 향하여 나아오고 있는 인생들, 또 지옥에서 고통하는 인생들의 군상들을 지켜보면서 깊은 고뇌 가운데에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은 고뇌에 빠진 모습인 겁니다. 과연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옥의 심판의 현실을 의식하면서 어떤 청소년에게 물었습니다.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 무슨 생각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주 재치 있는 대답을 해요. 내 팬티 누가 가져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지옥을 의식하면서 심판을 의식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긴 이 조각상의 인물이 생각할 법한 말씀이 한 구절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심판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인생의 끝에 반드시 다가올 죽음과 심판을 의식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면 결론적인 고백이 어떻게 나타나야 정상이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음과 심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끌려가고 있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불쌍한 사람이구나.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정직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래서 안 불쌍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고요. 뭐 사람 속에 어떤 가능성, 이 세상의 가능성, 안 죽으면 나와보세요. 속으면 안 돼요. 또 겸손해야 됩니다. 자꾸 교만하거든.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헬라말로 탈라이 폴로스 안드로포스,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는 데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칼빈 선생님이 쓴 기독교 해설집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제1권 제1장 가장 서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에 관한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며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사람에 관한 지식이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과 사람을 바로 아는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도록 창조되어졌지만 소가 넘어가서 에덴을 떠나서 그래서 비참한 존재, 죄의 노예가 된 곤고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바른 인간 이해입니다. 이 인간 이해의 기초에서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냐? 원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이 집 나간 아들, 이 비참한 노예 상태 있는 아들을 회복하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아버지, 그것도 사랑이신 아버지. 그래서 인간에 대한 바른 지식,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인인데도 자꾸 화장을 덕지덕지 해가지고요, 하늘을 한 점 부끄럼 없다, 괜찮은 사람이다, 착하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죄 아래에 적나라하게 노출시킵니다. 우리가 변장해 놓은 가면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은 율법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그걸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드는 것이, 죄인을 확실한 죄인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곤고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리, 인간의 한계 상황을 인정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희망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지옥 안 갑니다. 아멘입니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이거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과 보증 가운데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었는데도 예수를 믿고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 약속과 달리 우리들이 경험하는 우리 내면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의롭다고 천국 백성 되었다고 하는데도 우리 안에 여전히 의롭지 못한 죄성과 모순과 연약함이 경험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예, 여러분 다 경험하시나 보네요. 저는 계속 경험하는데요.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잘 믿어보려고, 완벽하게 믿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도 안 돼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 믿음에 대해서도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독특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절망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완벽해지는,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에서 절망하는 믿음의 절망의 자리를 통과해야 진짜 성숙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열심히 믿는 분들, 오래 믿은 분들, 내가 잘 믿고 있지? 정말 착각은 자유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내가 정말 믿는데도 구제불능이구나,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깨달아야 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믿기 전에도 고백이고 믿음 이후에도 고백인 거예요. 이 모든 절망, 심지어 믿는 자까지도 절망하는 이 자리에서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감격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은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런 적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벽하게 믿어보려고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 신앙, 자기 영혼의 실상의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내 육신에 역사하는 죄성, 정욕의 죄성은 죄법, 죄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모순덩어리, 위선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울도 그래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여기에서 완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런데 완벽해 보이는 것은 조명빨 때문이에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죄성이 드글드글 끓어요. 여러분은 안 그렇지요? 여러분 위선자가 아니지요? 여러분은 모순이 없지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육신으로는, 내 육체의 정욕의 죄성으로는 죄가 땡기는 거예요. 이 모순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중세기의 믿음의 선배님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성도의 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노예가 되는 길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아멘이 작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성도의 참 자유는 오직 그리스도의 거룩한 노예가 되는 길뿐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길은 예수를 믿고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경건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잘 믿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당연하게 실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노력에 기초한 믿음이 실패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에 대해서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고 있을 때에, 아 그렇지,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지 않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 죄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순간순간 매일매일 의지하는 거예요. 마치 노예가 된 것처럼 떠날 수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의 거룩한 노예처럼 주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며 의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우리 영혼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지.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 이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참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참 자유. 신앙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유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그리고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에요. 자유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절망하며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심판을 이겼어요. 그런데 잘 믿어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거룩하게 되는 성화에 대해서 완벽하지 못한 거예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도 이 고백이 먼저 있고, 이 깨달음이 먼저 있고 나서 진짜 가슴 벅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할 때 땡큐라고 땡큐. 아세요? 땡큐. 그런데 이 감사한다는 땡크라고 하는 단어는 think, 생각한다는 단어와 어근이 같아요. 여기에서 놀라운 진실은 뭐냐면 먼저 생각이 올바라야 올바르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이 유치한 사람은 로또 복권 당첨돼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다고요. 그 뭐 개그맨들 노래 부르는 거 보니까 심지어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졸았는데 내 앞에 사람이 나보다 머리가 커서 감사합니다 안 보인다 이거지. 세상에 유치하기 짝이 없는 감사합니다만 아무튼 감사해요. 저 조심분들 깨어나세요. 안 보입니다. 생각이 성숙해지면 감사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감사, 누군가에 감사하려면 think you, 그 사람한테 바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왼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저 왼수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건데 이렇게 돌아가면 아직은 성숙한 상태가 아닙니다. 왼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 저 왼수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이 이렇게 성숙해졌어, 감사의 재료로.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 보면서 Thank you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7장 전체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율법 앞에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안간힘을 써보지만 권고한 사람, 구제불능, 이거를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른 깨달음, 이 자기 고백 속에서, 바른 생각 속에서 Thank you, Thank you God,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진면목의 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오늘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새벽기도 시간에 제가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침묵하면서 머물러서 올 한 해를 돌아봤습니다. 뭐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가만히 감사 제목들을 생각하는데 그때 계속 제 마음의 수평선에 마치 홈이 곳의 태양처럼 쑥 하고 모든 감사의 빛들을 압도하는 그런 감사의 태양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 23편 1절의 말씀과 함께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걸 가만히 이게 뭘까 하는데 다른 모든 감사들이 쓰러지고요, 이 감사의 제목에 집중하는데 아 그렇지, 내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감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현재 목자로서 나와 함께 계시고 또 지금까지 지난 한 해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여기까지 에베네셀로 동행해 주신 그 목자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구원자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내 평생 그리고 영원까지 죽음 전후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 그 사랑의 동행, 아 그렇구나, 이 목자,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같이 동행하며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가만히 묵상하고 깨닫는데요 가슴 벅찬 감격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마워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조용히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감사해요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도 알아들었다는 듯이 막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감동이 성령의 감동으로 제 속에 막 솟구치는데 그때 누군가 제 사진을 찍었어야 돼. 아마 천사처럼 제 얼굴이 빛났을 거예요. 너무너무 좋더라고. 여러분 가끔 자식들이 부모에게 사랑한다 감사한다고 전화로나 편지로 또는 선물로 표시할 때가 있지요. 그때 부모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좋은 정도가 아니죠.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고 눈물 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저한테도 딸내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아이들과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입니다. 아이가 더 어렸을 때에 휴가 때 가서 밀린 아빠 노릇한다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래도 휴가지에서도 막 저 만나지 않은 사람 많아가지고 애들에게 정성을 좀 못 드렸습니다. 이제 돌아와야 될 때가 가까웠는데 갑자기 우리 딸내미가 막 울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제 손에 아빠 하고는 뭐 하나 딱 쥐어주고 올라가요. 이게 뭐야 하고 딱 이렇게 보니까 편지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상세하게 다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대략 아빠하고 같이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빠가 그냥 아빠가 아니라 나에게 정말 소중한 아빠라는 것을 이 기간 동안 깨닫게 되었어요. 아빠,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아빠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버지로서 그 딸의 편지를 읽다가 뭔가 가슴 깊은 곳에 뭔가 단추가 하나 눌러진 것 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견딜 수 없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올라오는데, 물론 감사와 감격, 감동도 있지만 한 어떤 응어리 같은 것들도 막 같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는 바닥에 들썩 주저앉아가지고 막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족들이 막 보는 게 이상하다 싶으니까 제가 화장실에다 문을 잠궈두고 막 울었어요. 한 30분 동안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우리 사모가 막 이 남편이 좀 이상하다 싶어놓으니까 막 당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나를 좀 내버려 두라고. 그러고 한 30분 동안 실컷 울었습니다. 부인들이요, 남편들이 울 때는 내버려 두세요. 실컷 울었어요. 정말 요한 얼마 동안 어릴 때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운 거 이후로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실컷 울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듣고 싶은 고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돈을 주고 다 좋지만 사랑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닐까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그냥 아버지, 그냥 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니고 소중한 아빠, 나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사랑하는 아빠, 이 고백.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인데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에 대해서 철없는 자식처럼 막 이것도 안 해준다 저것도 안 해준다 맨날 졸라대고, 제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편지, 고백, 찬양 올려드려, 진심으로 올려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이 고백이 드려지게 될 때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어떤 감동을 전달할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새벽에 그 감동을 맛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아버지하고 저하고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아버지 부둥켜 울었어요. 한이 아니에요, 행복이에요. 그리고 잠시 잠깐 뒤에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뭐 감사 나눔 운동을 한다 다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내에 감사한다, 건강에 감사한다, 좋은 환경을 주신 거 감사한다, 자식들에 감사한다, 한 가지 빠진 거 아닙니까? 모든 감사의 뿌리가 되는, 원죄를 이기는 원감사, 모든 감사의 근본이 되고 뿌리가 되는 감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절망 아래 처한 우리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집요하게 포기하지 않고 완성시키고 영광받으시고자 역사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 원감사를 기억하는 날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곁다리 감사들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통할 수 있습니다. 짧은 고백이지만 감정을 실어서 저를 따라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요. 너무 건조합니다. 다시. 그저 그렇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빠, 해보세요. 아빠,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와 자녀됨의 사랑의 행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예수 잘 믿는다고 자기 의의를 높이며 천방지축거렸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도 우리의 경건과 거룩의 능력에 철저한 절망과 한계를 맛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순이 있고 육체의 이 생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동안은 이 모순을 벗어날 수 없는데, 이 기간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회방시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예배하고 계시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도록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도, 이 비밀한 행복의 도를 굳게 붙잡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